여러분들 가지고 계시는 도로투 신조 26쪽을 보겠습니다. 26쪽 15항, 14항, 15항 두 항을 보겠습니다. 셋째, 넷째 규리 도로투 신조 14항, 15항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14항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 따라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는 하나님께서 단지 사람에게 제안하신 뒤 받을지 거절할지는 사람의 의지에 맡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실제로 믿음을 수여하시고 불어넣으시고 주입하시기 때문이다. 더욱이 하나님께서 믿을 능력을 주여하신 뒤 사람의 의지가 믿기로 동의하거나 믿는 행동을 하길 기다리시는 의미에서 선물도 아니다. 오히려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며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믿으려는 의지와 믿는 행동을 둘 다 사람 안에 만드시는 의미로 선물이다. 15항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주신 이 은혜에 대한 합당한 태도. 하나님께서는 이 은혜를 누구에게도 비치지 않으신다. 주께 먼저 드려 갚으심을 받을 만한 것이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비치시겠는가? 자신의 것이라고는 죄와 거짓 말고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진정 무엇을 비치시겠는가? 그러므로 이 은혜를 받은 사람은 오직 하나님께만 영원한 감사를 비치며 영원히 감사드린다. 반면에 이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들은 이 영적인 것들에 전혀 관심이 없으며 자신의 상태에 만족하고 거짓 안정 속에서 자신이 가지 않은 것을 가지고 있다고 헛되이 자랑한다. 나아가 겉으로 신앙을 고백하고 행실을 고치는 사람들에 대해 우리는 사도들의 예를 따라 가장 호의적인 방법으로 판단하고 말해야 한다. 우리는 사람의 깊은 마음속을 모르기 때문이다. 그리고 아직 부르심을 받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분이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다. 하지만 결코 우리가 자신을 스스로 남달리 구별한 것처럼 교만하게 부르서는 안 된다. 옛날에 아주 지혜롭고 선한 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혜롭고 선한 왕을 섬겼던 신하들 중에 일부가 정당한 이유 없이 모반을 일으켜서 왕위를 폐위하려고 했습니다. 이 사실이 왕한테 알려지게 되었고 왕은 이 사실을 알고 크게 분노했습니다. 비록 모반이 실행에 옮겨지기 전이었지만 그러나 그 사실을 계획하고 모의했다라고 하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들은 능지처참을 당해야만 되는 상황 가운데 처했던 것이지요. 그럼에도 이 지혜롭고 선한 왕이 자신의 왕위를 폐위시키겠다라고 나섰던 이 신하들에게 인자를 베풀 의향을 가지고 보고문을 써붙였습니다. 그 보고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모을 모시까지 왕 앞에 와서 자신의 모든 잘못을 회개하면 목숨은 살려주겠다. 그러나 만약에 이런 자비를 베풀매도 불구하고 여전히 무장하고 반역을 도모하는 자들은 반드시 죽이겠다 하는 보고문을 써붙였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신하라면 이런 상황 가운데 살 수 있는 길은 뭡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왕이 써붙여놓은 보고문을 믿고 그 믿음대로 왕 앞에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행한 모든 잘못과 여러분들의 반역 의도에 대해서 다 실토하고 목숨만은 살려달라고 왕에게 간청해야 여러분들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살 수 있는 다른 길이 없다고 말이죠. 살 수 있는 길은 유일하게 왕 앞에 나아가서 자신의 잘못을 자복하는 길입니다.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은 의로워야 얻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믿는 자에게 행실이 요구되고 믿음으로 인한 행함의 열매가 수반되어야 되는 것이 맞지만 그러나 원칙적으로 우리는 그런 것으로 구원에 이르지 않고 전폭적으로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믿음 하나만으로 그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드는 방식으로만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가 치료해야 될 공의 요구를 다 이루어 주셨기 때문이고 보혈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들을 다 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의 방식으로 우리의 죄값을 스스로 상쇄하는 방식이 아니고 주께서 이미 다 이루어 놓으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방식으로만 우리는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안타깝게도 복음을 전해보면 아직까지 그리스도를 영접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으려고 해요. 어떤 심리인가 하면 보통 돌잔치나 혹은 회갑잔치에 빈손으로 가지 못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빈손으로 가나? 빈손으로 못 간다는 거지요. 이런 마음처럼 어떻게 내가 빈손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가? 그래도 뭐 좀 뭐도 끊고 삶도 좀 좋아지고 또 좀 도덕적인 수준 높은 삶을 살아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시겠는가? 이런 생각들을 가지는 경우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믿음의 빈손을 내미는 방식이 외에 구원을 얻을 다른 방도가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런 믿음을 발휘할 때 믿음을 발휘하는 주체가 누구냐면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믿는 사람은 우리지 하나님이 아닙니다. 믿는 사람은 여러분 자신이지 아내가 대신 믿어주지 않아요. 아내의 믿음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누구 말처럼 아내 치맛자락 붙잡고 천국 가는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내가 믿사오니라는 말을 합니다. 내가 믿습니다. 귀신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가 예수님께서 변화산으로 올라가시는 그 과정 안에 제 아들에게 그 아들을 데리고 와서 좀 고쳐달라고 했지만 제 아들이 그 아들의 질병을 고쳐주지를 못했습니다. 주님께서 내려오시고 이후 이 아버지가 주님께로 달려갔습니다. 아이가 귀신에 들려서 물과 불에 자주 넘어진다고 말하면서 주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제 아이를 고쳐달라고 간청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것이 없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아이 아버지가 뭐라고 말했는가? 주여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여 주시옵소 라고 간구했습니다. 믿는 주체는 여러분과 저고 믿는 주체는 우리지 하나님이 대신 믿어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원리를 잘못 오해하면 믿음의 주체인 사람이 어떤 내용을 받아들일지 말지를 결정하는 그 일도 인간 스스로 한다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우리가 도르트 신조를 통해서 살펴보고 있는 아르미니우스 주의자들입니다. 인간의 자유의지는 완전히 타락하지 않았다. 얼마든지 자신이 자유의지를 꺼내서 쓰려고 하면 쓸 수 있다 하는 생각들을 갖습니다. 오늘날 보편적인 복음주의자들은 아르미니우스 주의자들 혹 반펠라구이스 주의자들의 사상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서 복음을 제시하고 난 다음에 이것을 믿지 말지의 결정은 당신 자신이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도전을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주님을 영접할지 말지의 결정은 당신이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과연 복음을 받아들일지 말지에 대한 주체가 사람이 맞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일지 말지를 결정하는 주체가 사람이라고 오해를 할까요? 인간이 전적으로 수동적인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중생과는 달리 믿음이라는 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유의지를 통해서 발휘가 됩니다. 이런 일이 가능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로 지으셨기 때문이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실과를 만들어 놓으시고 따먹는 날에는 죽는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따먹을 수도 있고 따먹지 않을 수도 있는 자유가 인간에게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런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는 인간의 특징은 어떤 일을 할 때 억지나 강요에 의해서 어떤 일을 할 때는 그 일을 아주 하기 힘들어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아무리 큰 프로젝트를 할지라도 그 일을 강요나 압박에 의해서 하게 된 경우에 별로 보람을 느끼지 못하는 반면 지극히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스스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하게 되었을 경우에 상당한 보람을 느끼게 됩니다. 이처럼 인간은 강요에 의해서 어떤 일을 하는 것을 싫어하고 자발적으로 자신이 원하는 것을 행할 때 그 일을 매우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발휘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 자유의지를 주신 분이 누굽니까? 자유의지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행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인간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자신이 어떤 결정을 하니까 그 일을 마치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한다는 것이지요. 윌리엄 퍼킨스라고 하는 영국 청교도 설교가가 있는데 믿음을 얻는 단계를 10단계, 10단계로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부터 네 번째 단계는 믿음을 받아들이는 준비 단계로 이야기를 했고 다섯 번째부터 열 번째까지는 실제로 믿음을 받아들이는 단계로 이해했습니다. 시간 관계상 다 살펴볼 수는 없고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 예비적 단계는 생략하고 예를 들어서 뭐 율법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깨닫는다 뭐 이런 거죠. 죄의 비참을 깨닫는다. 이게 예비적 단계예요. 그런데 다섯 번째 단계가 무엇인가 하면 복음 속에서 설명되고 전파된 구원의 약속에 대해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단계라 그랬습니다. 성경이 그리고 설교자가 복음을 전할 때 과연 이 약속이 내가 정말 내 영혼을 다 바쳐서 받아들일 만한 그런 내용인가 하는 것을 심각하게 생각하고 받아들이는 단계가 다섯 번째입니다. 여섯 번째 단계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믿음의 불꽃, 즉 믿는 의지와 욕망을 점화시키는 단계라 그랬습니다. 그 사람에게 믿음의 불꽃을 일으켜서 자기 의지로 믿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단계입니다. 일곱 번째 단계는 이제 믿음이 이렇게 점화가 되어지면 전투가 시작되어서 그 영혼은 의심과 절망에 대항해서 열렬하고 지속적으로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죄와 우리를 유혹하는 세상의 것들과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간절한 영적 싸움을 통해서 승리에 이르는 그런 단계로 접어들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어지면 인간의 이 마음에 인간의 자유의지에 성령께서 불꽃을 붙여주셔서 자기 의지와 자기 선택과 자기 결정으로 그리스도를 붙들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메커니즘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믿는 결정을 자기가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 생리적으로 갖고 태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아무 그릇도 없는데 만약에 포도주를 선물로 준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가져가시겠어요? 어떻게 가져가시겠어요? 병을 달라 그래서 그 다음에 넣어서 가져가시지 포도주를 그냥 손으로 어떻게 들고 갑니까?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실 때 하나님의 구원을 담을 그릇을 주시고 그 다음에 그 그릇에 담을 내용물도 함께 주시는 것입니다. 구원과 관련해서 사람은 이런 면에서 전적으로 무능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 14항의 내용을 잘 보시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은 믿고자 하는 의지와 믿음의 내용과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르미니스주의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복음은 주어지는데 그 주어지는 선물을 받아들일지 말지는 인간이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개혁주의는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서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는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하니까 우리는 잘못 오해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말하는데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인상이 경험이 별로 좋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인간 아버지의 잘못된 인상 때문에 그런 경우들이 많지요. 아주 그냥 강박하고 그냥 강요하고 이러면 하나님 아버지의 따뜻함을 별로 느끼지 못해요. 이런 것처럼 선물하니까 마치 인간들이 주고받는 선물의 개념으로 하나님의 선물을 오해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것을 불식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선물이라고 하니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의 선물로 이해하는데 전혀 성경이 이야기하는 내용과 다릅니다. 그런데 만약에 성탄절이나 혹은 생일이 되었을 때 선물을 주고받지요? 선물을 받습니다. 추석 때 선물을 때로 주고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선물을 줬지만 선물을 여러분들이 다 받아들입니까? 그리고 다 쓰세요? 그렇지 않아요. 어떤 경우에는 아예 선물을 줄 때 영수증까지 딱 붙여서 혹시 마음에 안 드시면 바꾸십시오 하면서 선물을 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선물이 주어지긴 했지만 선물을 실제로 그 사람이 다 가져가느냐 하면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선물을 주는 것이 선물을 가져가게 만드는 보증이 절대로 될 수 없습니다. 벌써 오늘 그 사실을 경험하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여러분들이 선물을 받으셨죠? 추석 명절 선물을 조그맣게 받으셨습니다. 다 여러분들 가지고 가셨습니까? 가지고 가신 분도 있을 수 있고 그냥 다른 사람에게 줄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이 반드시 우리의 받음으로 연결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 이게 바로 아르미니스 주자들의 주장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맹위를 떨치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선물은 이것과 전혀 성격이 다릅니다. 우리는 이미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던 사람이고 그래서 선물을 받을지 말지에 대한 의식도 없고 결정을 내릴 주체도 없어요. 우리는 죽어 있었거든요. 근데 죽어 있는 자를 살리셔서 믿음을 발휘하게 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께 주신 선물을 수용하고 말고 할 위치에 있지 않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실 때는 단순히 믿음만을 주시지 않고 믿음을 받아들이게 하십니다. 그냥 컵을 선물로 주는 게 아니라 이것까지 다 억셉트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것까지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의 개념에는 주심과 그 다음에 받아들임 두 가지 개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인간 선물은 어떻지요? 주기는 주는데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가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하고 다르다는 것을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로 하여금 믿으려고 하는 의지도 주시고 그 다음에 믿음 그 자체도 주십니다. 따라서 정말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이요 중생한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정말 선물로 주셨다면 선물을 받은 사람은 다 믿게 되는 것이지 선물을 받았지만 일부 어떤 사람이 거절할 수 있는 권한도 없고 실력도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성임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 생명, 위로부터 주어지는 이 선물을 주신 다음에는 받아들일지 말지를 결정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선택하여 거듭나게 하시고 믿음을 갖게 하시면 그리고 그 속에 믿음을 주입시키시면 그 사람은 반드시 믿음의 행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믿게 되어 있어요. 그리하여 믿음이 그 사람의 존재한 부분이 되게 하셔서 자신과 믿음을 분리할 수 없는 정도에까지 이르게 하십니다. 이런 원리를 잘 보여주는 말씀이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이지요.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는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는 고백은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고백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면서 자기는 아무 일도 하지 않는 형태로 하나님의 하심이 드러나느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100% 우리가 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면으로 보면 100% 사람의 일처럼 보이고 다른 면으로 보면 100% 하나님의 일로 보이지요. 그럼 어떻게 그 일을 행하게 하시느냐? 원하게 하시고 행하게 하시는 방식으로 그 일을 행하십니다. 표준 세번역 성경의 도움을 좀 받으면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은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것을 염원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염원하게 하시고 염원만 하는 게 아니라 실천하게 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실 때 그 일을 강압적으로 하게 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세요. 제가 상담을 하든지 어떤 사람들을 만날 때 좀 이렇게 마음이 좀 답답해지는 그런 경우는 하나님이 하게 하셨습니다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하는 분들이에요. 하나님이 하게 하셨습니다라는 표현 할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은 한두 번 해야 됩니다. 늘 자기는 하기 싫은데 하나님이 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나중에 어떤 잘못을 범하게 되나요?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행하신 구도로 몰아가서 자신의 잘못도 마치 하나님이 하게 하신 것처럼 지극히 본인이 잘못 판단하고 선택하고 결정했음에도 하나님이 하게 하신 일을 내가 했다라고 하는 그 변명 뒤에 자신을 숨기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회개가 별로 없습니다. 무엇이 잘못된지 몰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먼저 은혜를 사모하게 하고 갈망하게 하십니다. 내 영혼과 육체가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하는 시편 기자의 간구가 그 원리를 잘 보여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사람됨은 무엇을 원하는가 하는 것으로 결정됩니다. 그런데 평소 마음속에 뭘 품고 계세요? 시간이 조금 남고 에너지가 좀 남으면 무엇을 계획하십니까? 바로 그것이 여러분이죠. 틈만 나면 스포츠 중계를 본다. 틈만 나면 노름을 한다. 틈만 나면 이상한 그림을 본다. 그 사람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인간은 소원하는 것만큼 삽니다. 원하는 일을 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먼저 어떤 은혜를 베푸실 때 갈급한 마음을 먼저 주시고 그 다음에 은혜의 내용을 주십니다. 이를 가리켜 이중은혜라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갈망할 만한 자격도 없고 실력도 없어요. 우리는 늘 세상 것을 구하거든요. 어떻게 하면 잘 사나? 어떻게 하면 내가 좀 재미있나? 어떻게 하면 여가를 좀 내가 내 마음에 기쁜 대로 살까? 이게 우리 뇌리 속에 박혀 있단 말이죠. 이런 사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게 되기 위해서는 먼저 그 사람의 기호와 성향이 바뀌어야 돼요. 거룩하고 선한 것을 좋아하고 기뻐하는 그 성향을 먼저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소를 끌고 물가로 갈 수는 있지만 물을 먹게 할 수 없고 노부모님에게 좋은 음식을 차려드릴 수는 있지만 식욕 자체를 줄 수는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한계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한계를 뛰어넘어 우리로 하여금 원하게 하시고 행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복의 근원이자 복 그 자체이신 하나님을 갈망하게 만드십니다. 요나 에드워드가 신앙생활을 왜 잘한 줄 아세요? 하나님 그분을 너무 좋아하고 사랑하고 그분을 즐거워했습니다. 그냥 그분 자체로 즐거워했어요. 우리는 왜 신앙생활을 잘 못하느냐? 하나님 그분 자체로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않고 하나님은 내가 너의 상급이다. 쉽게 말하면 네가 나를 가장 기뻐하고 나를 가장 많이 가지고 놀아라 라고 말씀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가지고 놀지 않고 다른 것을 가지고 놀면서 나한테 필요한 것만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 신앙생활이 힘겨울 수밖에 없습니다. 현대교회 신자들이 가진 문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갈망과 소원이 너무 적다는 것이죠. 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가? 세상이 너무 험하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죄와 유혹이 너무 강하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너무 연약하기 때문입니까? 물론 그런 것들도 변명거리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고자 하는 소원이 너무 적어서 그렇습니다. 내 삶 전체를 하나님께 바쳐드리겠다라는 이 갈망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래도 자식들 먹이고 살면서 이 정도 살면 되지 내가 얼마나 더 잘 살아야 되느냐. 뭐 이런 정도의 생각을 가지고 그저 평안하면 됐다. 이런 정도의 생각만 가지기 때문에 신앙생활에 역동성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선한 소원을 가지고 어떤 일을 행한다고 해서 그 일을 자신이 이루어가는 것처럼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죠. 한면으로 보면 인간의 일처럼 보이지만 한면으로 보면 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것은 마치 무엇과 같은가? 성경은 한면으로 보면 누구의 책이죠? 인간의 책입니다. 모세가 썼고 예레미야가 바룩이 쓰고 이사야가 쓰고 마태가 썼어요.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 부르지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부르지요. 이와 같은 것이지요. 요셉의 생애를 보시면 요셉은 이적 없는 지극히 평범한 삶을 그냥 살았습니다. 고생하고 어려움 겪으면서 살았어요. 홍해 건너지 않았습니다. 만나와 매출하기로 줄인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어요. 7년 동안 잘 모았다가 그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줬습니다. 지극히 자연스럽고 평범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전폭적으로 받아 누렸지요. 그것을 가리켜 하나님이 함께하심의 삶이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은혜의 산물일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천국에 왔습니다. 여러분들 천국에 가시면 한 가지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가시게 될 것이지만 그것은 초인적 성공을 거둔 신령한 간증을 하는 사람들은 없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간증들을 좋아하지요. 아주 드라마틱한 그런 간증을 좋아하지요. 결국 누가 드러나나요? 그 사람이 드러납니다. 간증 집회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경우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개혁교회에서는 간증을 예배 순서로 드리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 천국에 와서 천사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여기까지 왔습니까? 물으니까 천국에 온 사람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은혜지요.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천사가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습니까? 어떻게 은혜를 받았냐 그 말이죠.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은혜지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천사가 당신 이름이 뭡니까? 라고 물으니까 은혜지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런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지 내가 뭐 이렇게 했는데 뭐 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뭐 보여주시고 뭐 이래서 이렇게 되었다. 그런 사람은 잘은 모르겠지만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이러면서 신자의 삶의 전 과정을 이루어가는 것은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 그 말이죠. 불가항력적인 은혜요 사랑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도 우리가 개념을 또 좀 바꿔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목적이 있어야 사랑합니다. 중고등부 시절에 왜 남학생들이 자꾸 중고등부에 옵니까? 예쁜 여학생이 있기 때문이죠. 한 번이라도 그 얼굴을 볼 수 있기 때문이죠.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신이 사랑하는 대상에 사랑할 만한 근거나 이유가 없는데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설사 사랑할 만한 근거를 발견했다 하더라도 사랑할 만한 매력이 없어지는 순간 그리고 자신의 기호가 바뀌는 순간 금방 그 사랑은 쇠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피조물의 무엇에 결코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 그분 자신의 그냥 본성으로부터 100% 다 나옵니다. 내가 뭘 잘해서 하나님이 머리 쓰다듬어 주지 않습니다. 피조물에게 무슨 매력이 있겠어요? 하나님이 선과 아름다운 그 자체이신데 개처럼 살아가고 짐승처럼 살아가고 지렁이처럼 살아가는 인생에게 무슨 매력이 있어서 우리를 사랑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인간에게 매력이 있어서 사랑하신 게 아니고 오히려 매력 있게 만드시기 위해서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나 제가 매력 있는 사람이 됐잖아요. 그죠? 매력남, 매력녀는 다른 데서 찾지 마십시오. 10항이 이 사실을 잘 가르쳐줬습니다. 이제 15항의 진술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15항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거저 베푸시는 은혜를 받은 신자의 자세와 태도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제일 먼저 기억해야 될 사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죄인에게 은혜를 베푸셔야만 될 책임과 의무가 없다는 것입니다. 은혜라는 말 자체가 근거와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베풀어지는 것이라는 뜻을 담고 있거든요. 그래서 비비 워필드가 은혜를 어떻게 정의했는가?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지는 호의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아무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은혜를 베푸시는 거죠. 그래서 항상 묻는 물음이 뭡니까? 왜 저 같은 자를? 왜 우리를? 묻죠. 대답이 없어요. 근데 우리에게는 대답이 없거든요. 그냥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것밖에 우리는 할 대답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르미니우스 주의자들이 이것에 대해서 꼬투리를 잡습니다. 아무 근거나 원인이나 이유가 없이 전폭적으로 죄인에게 은혜를 베푼다고 하면 왜 어떤 사람에게는 은혜를 베풀고 왜 어떤 사람에게는 전폭적 은혜를 베풀지 않는가 하는 질문이지요.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자의 횡포가 아닌가. 다 은혜를 좀 베풀지. 그렇게 비난을 합니다. 여기에 대한 대답이 뭔가? 하나님은 피조물에게 은혜를 베풀 의무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세상 사람은 본래 하나님의 정죄를 받아야 마땅하기 때문이죠. 우리는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부모를 알아모시는 사람이 사람입니까? 짐승보다 못하다고 말하잖아요. 부모를 잊게 하시고 해와 달과 천지주 만물을 잊게 하시고 아들 독생자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인생이 무슨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은혜를 베푸시려면 다 베푸시지 왜 우리에게는 은혜를 안 줍니까? 라고 비난할 수 있느냐? 비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이러니한 것은 이런 비난을 하는 사람치고 이 은혜가 뭔지 아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정말 뭔지를 알면 절대로 비난하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100명의 사람이 불타 죽을 상황 가운데 여러분들 한 사람만 구원받았습니다. 그것도 한 소방관이 목숨을 불사하고 뛰어들어서 전신 사도 화상을 입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래놓고 소방관한테 당신 뭐하고 나만 구했느냐라고 비난할 수 있습니까? 그저 감사할 뿐이죠. 그저 안타까워할 뿐이지 왜 그렇게 했냐고 어떻게 우리가 비난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스펄전은 자신이 회심했을 때 맨 처음 깨달은 것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받으시고 자신은 거부하셨을지라도 놀랄 것이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하나님이 받으시고 스펄전만 딱 지옥에 떨어뜨려놔도 할 말이 없다고 고백한 거예요. 이게 회심한 사람의 고백입니다. 아니할 말로 하나님께서 선택과 예정, 선택과 유기교리를 다 폐지하시고 모든 인간을 다 천국으로 보내신다고 한, 아니 지옥으로 다 보내신다고 한들 우리가 뭐 할 말이 있습니까?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은혜에 대해서 또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은혜는 완전히 무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갚으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 무언가 갚겠다라는 의지로 열심을 낸다면 그는 은혜가 뭔지를 사실은 모르는 사람이죠.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들을 저희 사택으로 초대를 했습니다. 많은 돈을 들여서 해산물을 비롯해서 육해공군 다 준비를 해가지고 거나하게 대접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가실 때 지갑을 딱 내가지고 목사님 오늘 얼마입니까? 이러면 얼마나 기분이 상합니까? 하나님께서 전폭적으로 은혜를 베푸셨는데 자꾸 우리가 뭐 얼마 되지도 아니하는 거 그것 좀 꺼내가지고 뭐 조그만 경건, 조그만 선행, 뭐 좀 구제 몇 번 한 거 그걸 끄집어내면서 하나님 제가 이거 살만한 그런 자격이 되지요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가소롭게 생각하겠습니까? 얼마나 안타깝게 생각하겠어요? 이단들의 신앙생활의 특징이 무언가 하면 하나님이 무엇을 행하셨는가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드려야 되는가에 초점을 맞춥니다. 무엇을 해드려야 되는가 하는 질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하셨는가 하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찾고 난 다음에 물어야 될 질문이죠. 우리는 은혜를 너무 강조하면 방자해진다라고 생각해서 아이들도 다룰 때 너무 사랑을 주면 아이가 방자해진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나 거꾸로 정말 전폭적인 은혜를 듬뿍 줘보세요. 그러면 아이가 변합니다. 그래서 균형을 잡으시려면 은혜를 더 강조하는 방식으로 균형을 잡아야지 율법을 더 강조하는 방식으로 균형을 잡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은혜가 뭔지를 참으로 알게 되면 몇 가지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첫째는 자신이 받은 것과 다른 사람이 받은 은혜에 대해서 지극히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5항에 그러므로 이 은혜를 받은 사람은 오직 하나님께만 영원한 감사를 빚지며 영원히 감사드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모습이죠. 은혜를 받으신 자의 모습입니다. 은혜가 뭔지를 알게 되면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 은혜 받음이 드러나는가? 다른 사람의 결정에 대해서 비난하거나 우려하면서 시간과 정력을 낭비하는 일을 범하지 않습니다. 쉽게 말해서 다른 사람의 시선에 그렇게 휘둘리지 않아요.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의 특징은 사람의 시선에 항상 휘둘립니다. 아, 목사님이 어떻게 생각할까? 아니야, 명색이라도 직분자인데. 하나님에 대한 은혜가 그 사람을 드라이브 해나가지 않고 명분과 체면, 그것이 그 사람의 신앙생활을 드라이브 해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신앙생활이. 실력은 없는데 있는 척 하려고 하니까. 별로 기도하는 마음은 없는데 참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말을 듣고 싶어 하니까. 받아놓은 직분이 있는데 직분에 걸맞는 삶의 내용은 별로 없으니까 억지로 해보는 거지요. 삶이 공고하지요. 영혼에 평안이 없습니다. 안식이 있을 턱이 없습니다. 이와 반대로 은혜를 받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15항을 보시면 이런 사람들은 영적인 것들에 전혀 관심이 없으며 자신의 상태에 만족하고 거짓 안정 속에서 자신이 가지지 않은 것을 가지고 있다고 헛되게 자랑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이런 질병보다 더 큰 질병이 어디 있겠습니까? 육에 속한 사람이니 영적인 것에 관심이 있을 턱이 없고 그러나 천국은 가고 싶으니 저는 죽으면 무조건 천국 갑니다. 라고 하는 말은 하지 성경이 요구하는 구원에 이르는 열매는 인격적으로 드러내 보이지 못하는 거죠. 그런 사람일수록 뭘 자꾸 이야기하게 되어 있는가. 자기가 얼마나 극적으로 회심했는가. 내가 얼마나 청년 때 열심을 내었는가. 그것만 이야기하지 지금 수십 년 믿어오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자의 열매를 드러내 보이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서 거짓된 안정감 속에 갖지 않은 것을 가진 자처럼 행세하는 것입니다. 소아시아 책망받은 교회들의 모습은 거의 일률적으로 이와 같습니다. 그런데 15항을 보시면 은혜와 복음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갖지 못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겉으로 신앙을 고백하고 그 다음에 행실을 고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신자가 어떤 자세와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겉으로 신앙 고백하고 행실을 고치는 사람에 대해서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범하기 쉬운 실수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섣불리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입니다. 이런 실수는 신학과 신앙에 대한 관심을 가진 사람일수록 그 경향이 더 농후해요. 나는 이런 것도 알고 있는데 당연히 이것도 모르고 있나? 이게 얼마나 중요한데 지금? 이러면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데 빠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검사의 대상이지 검사관이 아니에요. 검사관은 하나님입니다. 따라서 자신이 얼마나 예리한지, 자신이 얼마나 분별력이 있는 사람인지 그런 방식으로 자신을 드러내려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러나 또 15왕을 보시면 도르트 신학자들이 겉으로 신앙을 고백하고 행실을 고치는 사람에 대해서 가장 호의적인 방법으로 판단하고 말하기는 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장 호의적인 방법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 어떤 일을 할 때 여러분들이 그 사람의 말투나 표현에 대해서 꼬투리를 잡지 말고 그 사람의 진정성과 의도에 관심을 가지세요. 그런데 우리는 못 대먹어가지고 그 사람이 왜 그런 일을 하려고 했는가 하는 그 의도에 대해서는, 그 선한 의도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고, 왜 나한테 말을 그렇게 하냐고, 왜 사람이 이렇게 싸가지가 없냐, 뭐 이런 식으로 쓸데없는 꼬투리를 잡으면서 그 사람을 비난하지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어떤 사람의 행동을 받을 때 그 사람의 최선을 그 사람의 생각으로 받으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거꾸로 하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선한 의도는 평가절하하고 왜 내 마음은 몰라주냐 하면서 호통을 치고 이러니 관계가 잘 될 리 만무합니다. 끊임없는 분쟁과 다툼 안에서 헛된 정력 다 낭비하고 인간관계 어려움 때문에 성화의 삶을 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는 얘기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목사와 장로가 성도들의 가정을 신방할 때 영적인 문제를 다루면서 때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권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설교자도 회중을 대상으로 설교할 때 얼마든지 예리하게 설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개인을 불러놓고 제가 보니까 성도님은 구원 못 받았어요.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럴 자격도 권한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만이 사람의 깊은 속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신방을 할 때 위선의 증거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한 부정적 생각을 갖거나 부정적 판단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오히려 긍정적이고 호의적인 방법으로 말해야 됩니다. 목사 장로가 그렇다면 보편적인 신자들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누구를 앞에 두고 당신의 신앙은 이렇고 저렇고 막 분석하고 대안이 뭐고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구원받은 신자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고 이런 식으로 다구치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지체들에게 자꾸 명령하고 권면하고 지시하고 감독하는 그런 삶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에 맡겨야 됩니다. 인간은 몇 번 권면해서 들어묻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런 존재였다면 저나 여러분은 벌써 천사가 됐겠죠.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판단하심에 내어 맡길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르트 신학자가 우리에게 한 가지 또 권면의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아직 부르심을 받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또 어떤 자세와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 성도님들 중에도 13년째 저희 교회에 나오지 않는 남편이 계시잖아요. 저희 교회 등록한 지 13년 됐는데 아직 못 나오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그렇죠? 나왔다가 그만둔 분도 계십니다. 그런 분들을 바라보면 우리 마음에 회의가 들지요. 나중에는 자괴감도 느낍니다. 목회자인 저는 과연 하나님께서 나를 도구로 쓰시는가 힘들어할 때도 있지요. 왜 하나님께서 기도를 해도 안 들어오시는가? 특별히 도박과 술 중독에 빠져있는 사람들, 수년 동안 공을 들여도 아무런 변화를 보이지 않는 사람들, 10대 임신 경험을 하고 동성애자고 이런 사람들에게 과연 복음이 들어갈까라는 회의를 갖게 되지요. 근데 도르토 신학자들이 얼마나 복음적인지 어떤 자세와 태도를 가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들을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그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까지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된다. 왜? 내가 그런 사람이었다가 변했으니 내가 변했는데 이분도 남편도 내 사는 가족도 내 친구도 하나님께서 변화시켜주지 않겠는가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택 여부가 확정될 때까지 우리는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된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아는 사람의 모습이지 자꾸 정지하고 판단하고 저래가지고 되겠냐 그러고 자꾸 그렇게 비난하면 그 영혼은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없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주께서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선물로 받아 누리게 하시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원하게 하시고 행하게 하시는 방식으로 마치 우리가 한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만 실상 하나님의 그 힘을 저희로 인정케 하시고 그리하여 모든 공로를 주께 돌려드릴 줄 아는 전폭적으로 끝까지 꾸준히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사람으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마치 우리의 의와 경건으로 이 일을 이룬 양 착각하며 자랑하지 않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은혜를 받은 자답게 살게 하시고 은혜를 받은 자답게 행동하게 하시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줍잖은 신학과 신앙에 대한 관심과 지식으로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기준과 판별 기준이 있다면 그것은 곧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야 될 기준임을 항상 기억하고 칼을 휘둘러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에 심령에 칼을 꽂아 어찌 알고 고백할 줄 아는 겸손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소유므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